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공습은 미국인 보호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협이 제기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과 방식을 택해 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별도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군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을 언급하고 비례적인 군사 대응을 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사전에 미 의회 지도부에 설명했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민과 이익을 또 그 지역 동맹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 공군 F-15E 두 대가 미사일 7기로 시설 9곳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25일 밤 카다이프 아시드 알슈하디아와 카다이프 헤즈볼라 등 시리아 내 민병 조직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이란 혁명 수비대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27일 새벽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습니다. 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긴 27일 오전 2시경 해당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2표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한 가운데 집권 민주당에서도 반대 2명이 나왔습니다. 법안에는 개인별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수당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자금 등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추가 부양 체제 향방은 상원에서 판가름될 예정입니다. 앞서 상원 사무처가 최저임금 인상 항목을 예산안건에서 다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원은 이 내용을 부양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원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지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현행 시간당 7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얀마 중부 몽뉴아 타운에서 쿠데타 저항 시위를 벌이던 여성 한 명이 총격받아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의 진압 병력은 이 지역에서 물대포 등을 사용해 시위대에 맞선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으로 현장 상황을 중재하던 기자들이 다수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인 미얀마나우가 전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사람의 구체적인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를 비롯한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양곤 흘레단 사거리 등 주요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고무탄 등을 쏘며 접근하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소수민족 수백 명이 이번 시위에 참여한 양곤에서는 체류탄과 섬광수류탄, 고무탄을 쏜 데 이어 공중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연금 중 다른 곳으로 옮겨진 수취고문의 소재가 이틀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안다만에서 표류 중이던 로힝야족 난민 80여 명이 인도 정부에 구조됐습니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해안경비대는 전날 안다만 해에서 로힝야족 난민 81명을 태운 소형 선박을 발견해 탑승자들을 해상에 유치했습니다. 선박에서는 탈수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 시신 8구도 나왔습니다. 생존자 대부분도 식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버티고 있느라 심각한 탈수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 의류 등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로힝야 난민 캠프가 있는 방글라데시 남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초 엔진이 고장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고 인도 해안경비대가 구조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자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방글라데시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K 압둘 모멘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이들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26일 로이터통신에 밝히고 인도 또는 로힝야족의 근원지인 미얀마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집중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사를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건 가능한데 이 평범한 주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이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원하는 지역과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사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짐을 싸고 나르고 또 새 집에서 짐을 풀고 뭐 이런 일로만 시간과 돈이 적잖이 들어서 이사만 전문으로 해주는 이삿짐 센터에 비용을 내고 뭐 일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40만 달러의 이사 비용을 치른 사람이 있었네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화제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이 여섯 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데 40만 달러가 들었다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로 집 한 채를 통째로 옮겨버렸거든요. 집 한 채를 통째로 옮겨버리다니, 아, 이게 가능한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 화재 주택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1880년대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유서 깊은 2층짜리 주택인데요. 이 처마 장식, 뭐 화려한 계단, 또 난간, 정교한 몰딩 등이 놀라울 만큼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을 철거하지 않고 통째로 옮겨야 하는 다른 사정도 있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40만 달러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집을 통째로 옮긴 겁니다. 자, 이 이사는 8년 동안의 계획 끝에 이뤄졌다는데요. 시 당국에 두 번 허가 절차에도 실패한 적이 있고, 이사를 진행한 전문 업체는 15개가 넘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을 실은 매우 큰 화물 트럭이 집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 400m 운반 거리를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해서 4시간 만에 도착했다는데요. 이 가는 길에 부딪힐 만한 뭐 신호등, 교통 표지판, 주차 미터기 등은 임시로 제거됐고, 가로수의 가지들도 자르거나 아예 뽑힌 나무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던 이사 장면을 휘둥그레 쳐다본 많은 사람들은요, 이 카메라에 담아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바빴는데요. 어쨌거나 집주인은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덕분에 미국인들에게는 참 흥미진진한, 다시 보기 어려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시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욕 영화관. 미동부 뉴욕시가 식당 실내 영업을 확대 허용한 데 이어서 영화관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NBC, 로이터 등의 언론은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최근 뉴욕 시내 영화관 영업을 3월 5일부터 조건부로 재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상영 1회당 수용 인원은 정원의 25%,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좌석은 지정되고 또 사회적 거리, 강화된 환기와 공기 청정 기준을 지켜야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도입되죠. 쿠오모 지사 발표에 의해서 미국 극장체 대기업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3월 5일부터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13개소를 모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 최대 허용 인원을 기존 정원의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죠. 식당 완화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학 등록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22일 지난해 가을에 등록한 미국의 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13.1% 줄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전체 등록 숫자는 3%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산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효과를 의심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자는 보통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구직 희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률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지금 등록률이 하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학교 생활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업료를 낮추는 등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인데요. 복학생 수 역시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대학원생 수는 3.6% 늘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인데요. 경기 침체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는 것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조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 독자들께서 주목했던 소식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국무부가요, 현재 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압박과 외교 두 가지 면을 모두 보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링컨 장관은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국가안보상 필요와 도덕적 책임이 있음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군축회의에서 다른 나라들도 북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고 나중에 탈퇴했을 뿐 아니라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와시오 H로 일본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시오 부상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군사 분야에서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죠.
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밝혔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얼마나 많이 개발했다고 하나요?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인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지금도 계속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2017년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 의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테드리우 하원의원이라고요.
네, 민주당의 테드리우 하원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우 의원은 2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발언했는데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리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했을까요?
네, 리우 의원은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도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중순 출범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일지 향후 미국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 공군 출신으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소속인 리우 의원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외교적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때문이라며 북한에도 강력한 핵 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또 북한과의 군축 협상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라디오 매거진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네, 백성원 기자가 국무부에 질의를 넣었는데요.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국무부의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네,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 인권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전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서울의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자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이 23일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한국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다음 달 발효 예정인 이 법이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법이 시행되면 이미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 동반자적 관계와 우정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미한동맹의 근본 이념에도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날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영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인권이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은 존엄성 있는 세계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두 가지 사안이 큰 도전이라며 행동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하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인권 침해 문제인 성평등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차별의 치명적인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참 모두가 큰 관심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북한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네, 회의 첫날인 이날 30여 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제네바 주재 유럽 연합 대표부의 월터 스티븐스 대사도 이날 유럽 연합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발언을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 정부는 1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 유엔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차관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유엔 인권 관련 체제, 유엔 인도주의적 기구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은 또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인권 사안 중 하나인 남북 이산가족의 비극과 관련해 북한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 대표는 아무래도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문제, 납북자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일본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유엔 총회에서 지난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예.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며 이 가운데 5명은 돌려보냈고 나머지 8명은 사망하는 등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국경 문제로 식량 반입이 계속 불가능할 경우 올해 대북 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방금 전해주신 이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지적대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WFP의 입장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WFP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국가전략계획 수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만일 대북 식량 반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2021년에 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한된 국제요원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위험성과 영양실조 위험에 놓인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당위성 사이에서 균형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는 2020년 6월부터 북한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북한인 WFP 직원이 검토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원격 감시를 진행하는 것은 일시적 합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WFP는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식량 반입과 국제 요원 파견, 현장 감시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반입이 허용되는 기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요원들은 코로나 관련 비자와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뿐 아니라 국내 이동까지 제한하고 있을 텐데 지금 외국인 구호 요원들은 모두 철수를 했고요.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WFP는 북한에 대한 임시 국가전략계획을 기존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해 2022년에서 2024년 기간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는 꼭 필요한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와 검토,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말까지로 기존의 계획을 연장했다며 올해 북한의 코로나 봉쇄가 풀린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국은 계속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테드리우 하원 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과 관련해 자기 한국 정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식량 반입이 계속 불가능할 경우 올해 대북 지원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사연 북극 고통 들어보시죠. 미국 회사 유전개발 현장에 용접 기술자로 일하게 된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시.
9월 말에 갔는데 벌써 저게 눈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눈 오고 그곳 가니까 그 낮 시간이 짧고 밤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해가 위로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저 3미터로 이렇게 떠서 해가 지금
네. 뭐 고민한 그런
그건 못 봤어요. 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있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건데 아니 거기다가 뭐 맨날 안전교육 할 때마다 북극곰하고 저 북극이요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그 광견병 같은 그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음식물 같은 것도 절대 밖에다 놓지 말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짐승이 온다고.
교육받은 내용대로 따른 덕분에 호기심을 채울 순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행이네요. 네.
아, 보고 싶었는데 엉엉이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려고.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그런 지내시기는 괜찮았어요?
아, 좀 불편했어요. 이게 방 한 방에
2인 1실이에요.
이 양쪽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침대가 너무 작더라. 가보셨어요?
아니 사진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침대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싱글 사이즈나 이렇게 되니까.
사진 속엔 성인 1인용 침대, 침대 위 손 닿는 높이에 침대 폭만한 선반, 그리고 전기를 꽂는 아울렛, 벽에는 납작한 거울이 붙었고 침대 옆으로 붙은 수납장엔 수건이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고 30분 떨어진 현장에서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간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씨,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방 속 아니고 밖에다가 가끔씩 TV에 보면 저기 해양 플랜트 비스름하게 이 북극에 있는 것도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다 설치해놓고 이 유정을 안에다 파서 넣어서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유정 구멍 파는 거는 다른 분들이 다 파서 파이프까지 꽂아놓으면 그 다음 공정을 이렇게 다 해서 이 라인을 설치해서 오일을 하는 곳까지 이렇게 라인을 오일 라인을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일을 했어요. 밖에서 일하니까 더 추운 거죠.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앉아 싶으면 뭐 이 하던 일 딱 그만두고 뭐 가서 몸을 녹이라.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필요 없고 안전이 여기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가지고. 몸 녹이고 일을 하다가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먹고 싶어 관리한테 보고하고
그만큼 혹독한 추위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데이비드 리 씨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도 매일 시행하는 안전 교육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도 지시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노스폴 겨울이어서 계속 히터가 돌잖아요. 히터가 도니까 손이 손께 핸드크림을 계속 로션을 바르고 하는데도 이 발에까지 제가 발랐어요. 저는 건조하면 막 느끼는 게 막 몸이 막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건조해지면 막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 건조 처음에 가서 첫 주 되니까 한 며칠 되니까 막 건조한 느낌 들더니. 그다음 2주째인가 되니까 그다음 무릎이 막 아파지더라고요. 막
원래 그런 증상이 있어요?
없었거든. 아니요. 거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몸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난 거기 가니까 제가 가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손이 일단 건조해지면서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무릎이 막 아프더라고요.
참기 어려우실 정도였어요?
처음에 계속 마지막에 이게 힘드네.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평소 감기약도 먹지 않는데 통증을 줄이는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죽지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회사 측에 이런
아니요, 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만 그런 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러나
현장에서 일할 땐 통증을 잊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고 그런데 숙소에 들어오면 이 몸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요.
현장 인력들은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2주 동안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데이비드 리 씨도 혹한에 떨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앵커리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사실 리 씨는 한 달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북극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 몸이 잘못되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던 리 씨는 신체에 이상이 오면서 알래스카까지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는 꽤 됐어요. 더는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더는 꽤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실 때는 그만두실 때하고 몸 상태가 어땠어요?
이거 몸이 아프고 너무 막 이게 습하게 참 불쾌한 느낌.
아니, 좀 전이 또 무릎이야.
무릎 상태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일하다가 한 달 일하고 그만뒀죠.
알래스카의 겨울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북극이 아니면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벌이도 어려웠습니다. 데이비드 리시는 용접 기술자로 미국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결국 조지아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행사에다 넣었던
보행사에도 넣는데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신랑이 여기는 언제든지 한영이다 이 자리가 있으니까 본인만 잘하면 언제든지 한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면 자기 한번 먼저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그래서 혼자 내려왔죠. 내려와서 한 버릇 만에 바로 취직이 돼서 회사에서도 약간 뭐 이사비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랑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다시 차 끌고
알래스카에서
혼자 내려왔고
데이비드 리시가 먼저 가고 효순 씨는 알래스카에 남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아 떠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생활비를 벌려고 또 이제 식당에 저 취직을 했죠.
수시집에.
그래서 신랑 보내고 나니까 또 이게 또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래 일단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단 애들 없을 때만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막 그 교회분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수소문을 해서 또 교회 나가가지고 그 수시집에 가가지고 그 하루에 6시간 그때도 딱 그 사장님한테 정심 타임만 하겠다고
그래서
서빙을 했죠. 좀 많이는 못 벌었지만
다행히 리시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나타나 효순 씨는 남편이 있는 조지아주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민 가방을 8개를 사서 그리고 또 각자 또 트렁크에 차에 들어가잖아요. 트렁크에 각자 한 개씩 또 작은 트렁크를 또 준비해서 3개 또 따로 담고 또 각자 자기 그 등에는 뭐지 백팩을 또 한 명씩 또 다 메고
비행기 타고
이민 가방 8개 가방에 박스에 이래가지고 8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12월 24일 날에 여기에 도착했죠. 제가 I just came back from a lovely trip along the Milky
Way. I stopped off at the North Pole. 북극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또 경험한 후의 결정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은 사람도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상원의원 37명은 미국이 국제연맹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37명은 상원에서 평화조약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계획을 평화조약에 연계하길 바랐는데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윌슨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반대는 윌슨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짧게 머문 다음 다시 평화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윌슨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최고 고문은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었습니다. 평화회의 중 윌슨 대통령이 잠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하우스 대령은 파리에 남아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그동안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윌슨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회의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윌슨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국제연맹의 세부사항에 대해 윌슨 대통령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평화협정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협상국 측이 우선 해야 할 요구라고 믿었던 만큼 이를 위해 국제연맹에 대해서는 윌슨 대통령보다 더 많이 타협하고 쉽게 절충했습니다. 미국에서 파리로 돌아온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협상에서 하우스 대령이 했던 일을 확인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내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힘들게 이뤄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대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협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더 힘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19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파리 평화 회의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협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9년 초 몇 달 동안 윌슨 대통령은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맹 창설을 조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조약이 윌슨 대통령에게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했습니다.
미국인 모두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견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정부의 힘을 제한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조약을 맺는 미국 정부의 권한을 빼앗을 거라며 걱정하는 미국인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중은 윌슨 대통령보다 협상국 측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여론은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것보다 패배한 적국을 처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다른 협상국 측 지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대표하는 이들 3개국 총리들은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얼마나 강력히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은 국제연맹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열망을 각자 자기 나라 유익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총리들은 국제연맹에 합의하는 대신 다른 평화조약 조항에 대해 윌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낼 생각인데, 말 그대로 윌슨 대통령과 타협을 원하는 거죠. 윌슨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을 얻어내려면 다른 많은 안건은 양보하고 절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위한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다른 문제들은 타협하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현실을 곧 알게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전쟁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총 3천억 달러가 넘는 전쟁 피해 배상금을 독일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이 점령했던 식민지들을 협상국 측에서 인수한다는 것 역시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절충해서 승인한 문제들 가운데 몇몇은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민족 다결주의에 대한 신념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자신을 통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민족 다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독일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저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어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중국 산둥 지역 통치권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식민지였던 중국 산둥 지역을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은 독일 식민지에서 벗어난 산둥 지역의 통제권을 중국 정부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윌슨 대통령은 이 지역을 탐내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반대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스디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은 미국의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예술대학의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은 영어 앞글자를 따서 리즈디라는 애칭으로도 잘 알려진 미국의 명문 사립 예술대학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지만 명성만큼은 자자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계의 하버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는 1877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의 예술대학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이런 예술대학이 설립된 건 그 당시 주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어서 예로부터 무역이 성행했고요. 특히 미국 최초의 방적 공장이 있을 만큼 섬유산업과 보석 세공업이 발달했는데요. 당시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인 프라비던스 시에 살고 있던 몇 명 여성들의 모임에서 섬유와 보석 가공 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해요. 그래서 헬렌 매트카프라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 설립될 수 있었는데요. 여는 미국의 다른 오래된 대학에 비해서 리즈디의 설립 초기 졸업사진을 보면 여학생 수가 남학생과 비슷할 만큼 상당히 선구적이고 개혁적인 학교였다고 하네요. 일반 종합대학과는 달리 전문 분야를 가지는 대학들은 딱히 평가하는 큰 기준이 없고요. 평가 기관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도 다르긴 한데요. 리즈디는 평가 기관마다 거의 모든 전공을 최상위권에 올려놓는 명실상부 미국 최고의 명문 예술대학의 하나입니다. 리즈디는 현재 학부와 대학원에 섬유, 유리, 산업 디자인, 회화, 조소, 건축,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단연 보석과 섬유 전공이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석과 세공 산업이 하락하면서 추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리즈디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김수연 씨 얘기 들어보시죠.
리즈디에서 가장 서포트를 많이 하고 가장 밀고 있는 학과로는 그래픽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래픽 디자인 학과를 위해 학교에서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최고의 교수진들을 영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실용성보다는 전통과 기초를 중시하는 거라고 김수연 씨는 소개하네요.
리즈디 커리큘럼은 매우 전통적이고 파운데이션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전통적으로 교수님들이 가르치셔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미술 대학교들은 실용적인 디자인, 필드에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위주들로 가르쳤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서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 전통적인 커리큘럼이 좋은 경험이었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디자인도 더욱더 디벨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는 전공 분야 외에 학생들의 인성, 교양 교육도 매우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교양 사회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웃하고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와 학점을 공유하고 각종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브라운 대학과 자매 학교라는 이점 덕에 리즈디 학생들은 브라운 수업을 리즈디와 함께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입학 지원할 때 두 개의 학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따는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리즈디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19-20학년도 기준 리즈디 학생은 약 2,500명입니다. 학부에 약 2,000명, 대학원에 500명 정도 재학 중입니다. 리즈디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종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국내 학생 중에 유색 인종 비율이 33% 정도 되고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 37%에 달할 만큼 외국 유학생 비율도 높습니다. 성별 비율도 다른 학교와는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군사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남학생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리즈디는 여학생이 약 68%, 남학생이 32% 정도로 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교사 한 명당 학생이 9명 꼴이고요. 평균 학급 규모는 14명으로 예술대학답게 매우 작은 규모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는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입학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학 사정 때 창작물 등 주로 실기에 치중하는 많은 예술대학과는 달리 리즈디는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 평가 시험 점수 등 학업 성적도 비중 있게 살펴보기 때문에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학교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매년 학부에 약 3천 명 이상이 지원하는데요. 그중에 약 20%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즈디의 2019-20학년도 신입생 입학 허가율은 20%, 편입생 입학 허가율은 약 22%였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 학교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2019-20학년도 등록금이 5만 3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기숙사비와 교재비까지 포함하면 1년 학비가 7만 달러 가깝습니다. 여기에 예술학교다 보니까 다른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부잣집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가 들어서 있는 프라비던스 시는 이른바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미국 북동부 6개 주 가운데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주의 주도답게 고풍스럽고 유서 깊은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주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학교 부지도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23에이커 정도 되는데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같은 학교는 1700에이커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캠퍼스가 정말 작은 거죠. 하지만 뉴 잉글랜드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식 건물들이 어우러져서 멋진 캠퍼스 풍경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예술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예술적, 미적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들 학생에게서 풍겨나오는 자유와 개성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듯한데요. 여기에 로드아일랜드주의 역사적 배경까지 어우러져서 매우 독보적인 학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즈디는 어떤 학생이 잘 어울릴지 이 학교 재학생 김수연 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멘탈이 강한 친구들을 꼽고 싶어요. 예술학교다 보니까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물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섬세하게 디자인 됐는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고 그런 성격들이 바뀌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힘든 경험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리즈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김수연 씨는 조언하네요.
다른 대학교가 아닌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술대학교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이도저도 못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실험적인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즈디를 끝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